심리학자들이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물이 가득 든 두 개의 통에다가 쥐 한 마리씩을 각각 넣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통에는 빛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밀폐된 뚜껑을 덮어놓고 또 다른 하나의 통에는 송곳으로 구멍을 하나 뚫어가지고 작은 구멍을 통해서 빛이 들어가도록 뚜껑을 덮어 씌워놓았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이 이제 쥐를 관찰합니다. 한쪽은 완전히 깜깜한 어둠 속에서 쥐가 물에 빠지지 않으려고 버둥버둥 거리다가 금방 포기하고 그냥 익사하고 말았어요. 근데 다른 하나의 통에 든 쥐는 그 구멍을 통해서 비쳐 들어오는 가늘한 빗줄기를 바라보면서 몇 날 며칠이고 계속 희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헤엄을 치면서 그렇게 살아남더랍니다. 희망이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이야말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합니다. 우리 속에 절망이 있으면 죽음에 가깝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희망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소망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필수 요소입니다. 오늘 말씀은 소망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까?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이 뜻이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망이라고 다 소망이 아닙니다. 진품이 있고 또 유사품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 living hope. 자, 그렇다면 산 소망이라는 표현이 있다면 그 반대되는 어떤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죽은 소망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는 소망이지만 결국 그 마지막이 썩어지고 망하고 말 죽은 소망 있는 것입니다. 죽은 소망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아닌 것은 다 죽은 소망입니다. 자,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자녀가 주는 소망 있지요. 소망을 품게 되지요. 건강이 주는 소망, 귀한 일입니다. 재산이 주는 소망, 권력에 대한 소망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만으로는 죽은 소망입니다. 만약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의 것들에만 제한되어진다면 그 모든 소망들은 결국은 시들어버리고 썩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죽은 소망인 거예요. 우리가 가끔 꽃을 선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선물로 받는 꽃, 화려하고 아름답고 향기 나는 그 꽃, 살아있는 꽃입니까? 죽은 꽃입니까? 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싱싱한 것 같지만 죽은 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잘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땅의 소망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영원한 소망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께 그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아니하는 이 땅의 모든 소망 결국 썩어질 소망이고 죽을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소원, 부귀영화, 만사형통 필요한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그것 자체에만 국한되어진다면 그것은 마치 언뜻 보기에는 아름다운 꽃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죽은 것과 다름없는 죽은 소망인 거예요. 하나님께 궁극적인 우리 소망의 뿌리를 내리지 않는다면 모든 땅의 소망들, 권력도, 지식도, 건강도, 자녀도, 재산도 모든 땅에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 다 허망한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권력입니까? 무엇을 위한 지식입니까? 무엇을 위한 건강입니까? 무엇을 위한 자녀 양육입니까? 하나님께 연결되지 않으면 다 썩을 것, 다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이걸 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 살아있는 소망은 이 땅의 소망,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주시는 소망은 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요,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한 보이지 않는 소망입니다. 산 소망, 영원한 소망의 본질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여러분이 소망을 딱 고정시켜 놓으면 그 소망은 얼마 못 가서 깨어지고 썩어지고 말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땅의 것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의 것에만 제한되어 있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존재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때때로 스스로 초라하게 느끼거나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거나 또는 스스로를 불쌍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사회적으로 뭐 대단한 것들을 성취하지 못하고 건강도 좀 안 좋고 뭐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는데 잘 안 되었어요. 땅의 것들이 잘 안 되었어요. 그런 분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스스로 초라하고 상대적인 그러한 박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땅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는 그것에 우리의 모든 소망과 소원을 자꾸 두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자꾸 집착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쌍해 보이고 우리가 비참해 보이는 거라고요. 설령 그런 것 없더라도, 있으면 더 좋지만 없더라도, 이 땅에서 아무것도 성취한 것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저 영원한 나라에 살아있는 소망, 저 천국 소망, 그것 바라보고 그것 붙들 수 있다면 우리는 당당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원한 하늘나라의 부요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내적으로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얼마나 풍성하고 부유하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연결되어져야 우리의 모든 소망은 산 소망이 된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는 우리 안에 소망이 넘쳐날 때 생겨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천국 소망이 막 넘쳐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내적인 증거가 있는데, 내적인 사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풍성하게 솟아나는 기쁨과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기쁨과 평강. 근데 이 기쁨과 평강을 단순히 감정적인 황홀 상태로 이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로마서 15장 3절에 보면은 소망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북돋워주는 경험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의 내적 증거되는 기쁨과 평강, 이것은 단순히 그냥 감정적인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통하여 생겨난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왜 이렇게 힘든가, 또 이 고난과 이 고통의 의미, 예? 뜻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괴롭고 슬퍼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내적인 기쁨과 평강, 이 소망의 증거가 되는 이 내적인 기쁨과 평강은 그냥 감정적인 어떤 마음의 상태라기보다는 깨달음,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깨달음에 기초한 평강이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아서 평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내다보고 상황들을 깨달아 안 사람은 평안한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자기 민족이 망할 것에 대해서, 죄로 인해 망할 것에 대해서 막 예언했습니다. 백성들이 무시했습니다. 결국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망했어요. 망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민족에게 닥친 비극과 환난 때문에 너무너무 낙심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8절에 예레미야가 어느 정도로 낙심했는가? 놀라운 하나님의 종인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암울한 현실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암울한 현실 때문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끊어졌다. 여호와께 대한 나의 소망이 끊어졌다, 이렇게 고백해요. 오죽 참혹한 현실이면 하나님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어요. 깊은 절망만이 선지자의 가슴 속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깊은 절망 중에 예레미야가 회복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 22절에서 나타납니다.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절대 절망 속에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어. 회상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억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금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위로를 받고 힘을 받아서, 아하, 하나님이 이 백성을 잠깐 동안 징벌하시고 때리셨지만 영원토록 때리시진 않는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나님 마침내 이 민족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 섭리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는 절망 중에도 소망의 찬양을 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고 평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깨달음 때문에, 깨달음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소망이 사라졌다고 낙심하는 분 없습니까? 인생의 문제가 나를 짓눌러서 계속해서 탄식만 쏟아져 나오는 분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묵상하세요.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까지 성경을 읽고 또 읽으세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사모하면서 읽고 또 읽고 여러분의 중심으로 회상하세요. 그러면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변화를 경험한 것처럼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감정을 바꾸시고 우리의 의지를 바꾸시는 일들이 일어나요. 절망이 바뀌어서 희망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두려움과 불안함이 바뀌어서 평안함으로 역전시켜내는 말씀의 깨달음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심령에 회복이 안 될 때는 그냥 드립다 기도만 하지 마시고 말씀을 깊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깨달음.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듣고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회복되는 거예요. 선교 사역 중에 늘 몸이 약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하나님, 내 이 육체의 가시, 이 질병을 제거해 주세요.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죽겠어요. 바울이 깨닫지 못했을 때는 슬퍼했고 낙심했고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약함 중에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돼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유지되어지는 그러한 안전장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약한 것들을 내가 이제 자랑하노라. 내가 기뻐하노라. 소망이 넘쳐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놀랍게 하나님의 선교사에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에 기초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했기 때문에 소망이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소망이 아니라 기쁨이 아니라 절망이 드리워지고 슬픔이 드리워지고 낙심이 드리워진다면 깨닫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으세요. 성경이 여러분을 안위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경험들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심령에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능력의 역사.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망이라는 것은 어떤 추상적이고도 철학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학교 강의실에서 외치는 소망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그 믿음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는 실질적인 삶의 능력, 에너지, 힘, 파워라는 파워. 실체입니다. 실체. 파워입니다. 마찬가지로 절망도 그저 관념적이고도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를 파멸시키려는 힘이요, 파워요, 세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이 살아있는 소망의 파워와 실제하는 마귀가 주는, 이 세상이 주는 절망의 파워가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요. 절망이 득세를 하고 절망이 이기게 되면 그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옥 생활하는 것이요, 희망이 압도를 하면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망이 넘쳐서 천국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천국 생활하느냐는 그 사람이 얼마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넘쳐나느냐, 그 힘이 넘쳐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소망이 넘쳐나면 넘쳐날수록 천국 생활하는 것이고 반대로 절망이 넘쳐나면 절망이 넘쳐날수록 그 사람은 지옥에 가까운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죄 많은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 살아보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예?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기저기 몸에 고장나고 아픈데 생겨나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병원 다녀와가지고 여기저기 몸의 고장으로 또 질병으로 속상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누가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느냐고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부어주시는 그 소망의 능력, 그 소망의 파워, 그 소망의 힘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국 생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지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절망하지 말고 현실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앙망하라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소망하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하면 뭐 한다고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솟구쳐나는 새로운 삶에 대한 의욕과 힘과 능력을 주신다. 파워를 주신다. 파워를. 이건 육체적인 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소망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걸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시네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절망케 하고 낙심케 하는 일들 많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힘있게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에게는 능력으로서의 소망, 새 힘으로서의 소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힘들고 어려운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압도하며 그것을 뛰어넘어서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의 능력,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힘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큰 감동과 도전을 주는 사람들이 대개 어떤 사람들입니까? 뭐 태어날 때부터 왕족으로 태어나가지고 또는 뭐 재벌의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다. 별로 우리에게 뭐 감동 안 줍니다. 오히려 그냥 이 잘났네 그러죠. 우리의 큰 감동을 주는 것은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소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역전의 주인공, 승리의 주인공이 되신 분들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간증과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됩니까? 성경은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가족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가족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형제들이. 버림받아서 노예살이, 감옥살이 13년 동안 했습니다. 그 절망의 긴긴 터널 속에서 그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파워가 위대한 요셉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골리앗을 때려잡고 난 다음에 사울왕의 사위가 되어가지고 승승장구해 가는데 자기 장인 사울이 질투가 나서 사위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10년 동안이나 쫓아다녔지 않습니까? 다윗이 10년을 도망다녀서 10년을 최소한 말이 10년이죠. 그러나 그동안 다윗은 자신의 신세 한탄이나 울분을 통한 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몰려올 때마다 자기 마음을 추스리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지켰어요. 순간순간 하나님 주시는 힘과 소망 가운데 버텨내고 극복하였던 것입니다. 그 소망의 파워, 그 소망의 능력이 위대한 다윗 왕을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구도 처음부터 위대한 소망의 능력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티끌모아 태산. 희망은, 소망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이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낙심하고 포기했던 여러분 마음에 작은 희망들을 자꾸만 키워내는 것, 이러한 작은 희망들이 모여서 거대한 희망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 거대한 희망이 여러분의 삶을 역전시키게 된다는 것 기억하세요. 그런 여러분 티끌모아 태산이에요. 문제가 크고 문제가 더 여러분을 압도할수록 끝까지 굴하지 아니하고 이 희망을, 하나님 주신 희망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조선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에 대한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는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죠. 그러나 당시에 권문세족들, 왕실의 권력을 쥐고 있던 권문세족들의 모함을 받아서 천주교에 연루되었다는 그러한 빌미로 나이 마흔에 귀양살이 갑니다. 그래서 유배지에서 귀양살이 몇 년 동안 했는가? 18년 동안 했습니다. 18년 동안. 인생의 황금기가 다 가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그의 가문, 그의 모든 친족들이 천주교도라고 해가지고 처형을 당하거나 또 귀양살이 당하거나 핍박을 받거나 집안이 완전히 풍지박산됐어요. 가족들은 노비로 팔려가거나 죽거나 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정약용에게는 9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 중에 5명의 자녀가 유배지 갔던 그 초기에 죽어요. 자식 5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슬픔과 원통함과 억울함이 하늘에 사무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극한 절망이 밀려오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정약용에 얽힌 책들을 쭉 읽어보면서 그는 그 유배지의 생활 속에서도 자신의 남은 가족들이나 형제들이나 친족들에게 자상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한결같이 그것입니다. 인생에 대한 긍정과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수백 통의 그러한 편지들을 주고받아요. 뿐만 아닙니다. 그런 이 18년의 절대 절망의 유배지 생활 속에서 여러분 잘 아는 목민심서, 경세유표와 같은 불후의 명작 500권을 책을 저술합니다. 유배지에서. 그래서 그는 조선 실학을 집대성하는 최고의 학자로 오늘날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편안한 연구실에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절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절대 희망으로 승화시켜내어 500권의 책을 18년 동안 저술했어요. 저는 정약용에 관한 그 책을 읽으면서 야, 내가 정약용의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혀 깨물고 죽지 않았겠나 싶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는 놀라운 희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가족들이나 친족들, 낙심해 있는 자들에게 희망을 나누었어요. 위대한 정약용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솟아나는 희망의 능력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은 삶의 능력입니다. 삶의 파워입니다. 절망을 깨뜨리고 절망을 깨부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으로서의 희망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혹 여러분 중에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물론 예수 안에서 갖게 되는 천국 소망,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목사님, 제 인생의 문제가 너무너무 힘들고 인생의 무게와 고통이 너무너무 저를 힘들게 해서 내 몸의 질병이 나를 너무너무 괴롭게 해서 그래서 제가 괴롭습니다. 슬픕니다. 낙심이 됩니다. 이런 분들 있지요? 예, 저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천국의 소망, 그 하늘의 산소망이 있다는 것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소망의 파워가, 그 소망의 힘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소망이긴 소망인데 현실의 절망, 인생의 고통, 그것을 깨뜨리고 절망을 부수고 전진할 만한 그러한 소망의 능력이 부족한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더 간신히 붙들고 있는 부족한 소망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는 넘쳐나는 소망, 모든 현실의 무게를 떨쳐버릴 만한 강력으로서의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저 하나님 소망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본문을 보세요. 그는 하나님께 분명히 차고 넘치는 소망을 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힘든 현실의 문제와 절망을 압도할 만한 그러한 넘치는 능력으로서의 소망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넘치는 소망, 이 강한 능력으로서의 소망을 맛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억누르는 문제와 현실의 무게가 더 크고 강하다고요? 그러면 더 크고 강한 소망의 능력을 덧입으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것 없다면 이제 구하십시다. 부족한 소망이라면, 힘없는 소망이라면, 능력없는 소망이라면 이제 구하십시다. 이 절망을 이기는 능력, 능력을 해서 소망, 하나님 이것 제 마음에 부어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여러분에게 충만케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도록 응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망이 넘치도록 응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은 소망 붙들어서 자신을 불쌍하고 연약한 존재로 바라보게 마옵시고 영원한 천국 소망, 하늘 소망 붙들어 내면의 풍성함과 부요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대한 깨달음을 덧입히사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그저 겨우겨우 근근히 삶을 지탱해 나가는 무력한 소망, 부족한 소망이 아니라 차고 넘쳐나는 능력으로서의 소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이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사 절망 많은 이 세상 속에서도, 죄악 많은 이 세상 속에서도 천국의 생활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